성탄절에는 성탄절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전통과 풍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유래를 모르면서도 왠지 성탄절에는 기대되고 또 들뜬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기쁜 마음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탄절을 중심으로 다양한 많은 이제 문화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12월 초부터 또 1월 말까지 전시되는 트리입니다. 트리 뭐 여러 가지 어디서부터 유래했느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게 루터가 어느 날 창가에서 밖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전나무가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뒤에 별이 유난히도 반짝인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아, 저 나무를 집에 작은 나무를 갖다가 꾸미면 참 예쁘겠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 것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그 성탄 트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실내 하기 위해서는 삽을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삽을 들고 가서 그 중에서 참 나무 고르기 참 어려웠어요. 지금 보니까 가만히 보면 플라스틱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삽으로 떠서 이 그 산림 그 법 위반이죠. 그래서 산에서 나무를 이렇게 해서 화분에 그걸 심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트리를 했어요. 문제는 이게 일주일 지나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리를 했는데 말라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 주기도 그렇고. 그리고 문제는 또 예쁜 나무들이 별로 없어요. 가지가 이렇게 한쪽이 부러지고 막 이래서 고민을 한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제가 창작을 했어요. 왜냐면 그 두꺼운 그 철사 있죠. 두꺼운 철사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크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줄을 가지고 그걸 쭉 묶어서 거기에다 장식을 했고 천장에다 끝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밑은 왔다 갔다 하죠. 그냥 모양이 끝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그걸 달아놨더니 이제 유치원 아이들이 그걸 잡아당기면 떨어지니까 이게 트리가 누려지는 게 아주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집안에서는 우리 어렸을 때는 그 가위로 색종이를 잘라서 둥글둥글 해가지고 집안에 다 장식하고 교회도 장식하고 풀을 붙이고 그랬던 이제 성탄의 추억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굉장히 설레고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연극을 했는데 연극할 때 과학생과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보면 제가 천사도 하고 요셉도 하고 막 이런 기억들이 나고 고등학교 때는 아예 그 원고를 가지고 연극 대본을 다 수정해서 적어서 또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적어가지고 한 달 동안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또 했던 그런 것들이 추억에 남습니다. 사실은 이 메시지 어떤 듣는 것도 있지만 내가 직접 참여해서 교회를 꾸며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전교인들이 또 50주년 맞이해서 또 성탄을 감사해서 축제에 참여하고 이게 정말 그 각인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많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거나 그런 것들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게 그런 어떤 영적인 문화가 내 삶 속에 이렇게 녹아져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전에 가면서 우리가 뭐 이제 성탄 카드 이런 거 만들지 요새는 많이 아니 그걸 성탄을 또 그림도 못 그리는데 카드 그리느라고 그 누님들하고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성탄 카드들이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전시해 놓는 거예요. 줄로 쭉 달아놓고 카드 다 꽂아놓고 그랬던 이런 문화를 다시 이렇게 살려내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요새 뭐 화재도 나서 이렇게 그랬는데 지금은 굴뚝도 없고 참 올라가기 어려워서 좀 이사 지게차를 활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들어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도 사실은 1700년 전에 이제 소아시아 지역의 성 니콜라우스라는 그분이 많은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도와줬던 거기서 전례가 돼서 나왔고 또 1930년대에 코카콜라 회사에서 이 판매를 위해서 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빨간 옷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제공하고 이런 데서 풍습이 돼서 지금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의 문화가 됐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선물을 받기 위해서 양말을 걸어놓기도 하고 또 성탄절을 생각하면 뭐 사슴의 썰매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2부 행사도 많이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성탄 칸탄타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영락교에 갔더니 성탄 2부 행사라고 그래서 뭐 연극하고 이런 걸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날 줄 알았더니 30분 지나도 계속하고 1시간이 지나도 계속하고 1시간 반이 지나도 계속하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헨델의 메시아 전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오라토리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여자분이 나와서 호호하고 남자분이 또 나와서 호호하고 중창단이 나와서 막 하고 전체가 또 하기도 하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마지막 그 할렐루야 할 때 그때만 멜로디를 이해하고 그 한동안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여쭤봤어요. 왜 성탄절 행사에 저것을 하느냐. 우리 어머니도 모르고 우리 아버님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하는가 보지. 그때 당시 아마 서울 지역의 모든 성악가들은 영락교회 다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배도 처음에 그러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 내부 인테리어를 하면서 성가대서 그걸 아예 뒤쪽에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영락교회가. 처음에 안 그랬는데 이제 그 증계측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또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헨델이 그 이 성탄 2분 날 전곡을 이렇게 그 찬양을 해서 거기에 성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일을 생전에 쭉 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전통에 의해서 이제 2분 날 전곡. 우리도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형 교회의 한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두 시간이 넘는 전곡을, 헨델의 메시아를 전곡을 하는 그날. 예. 그날 그때가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영락교회 성가대에는 거의 성악 전공자들만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들, 전공자들. 그래서 오디션을 보고 일반인들이 거기 설 수 없는 그거를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만큼 또 부흥했던 그때가 있었는데 또 너무 짧은 시절에 그렇게 좋은 교회가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회복되기를 또 기도도 하고 이제 곳곳에 사실은 그때는 몇 개 교회만 좀 있었는데 지금 전국에 보면 굉장히 좋은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든든하게 다시 서서 제2의 부흥의 시대가 우리 한국에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 복음으로 우리 교단에서 다 심어주고 영향을 주고 그렇게 하면 좀 완벽한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운동이 제1, 제2, 제3 RUTC의 그런 운동이 되겠죠. 문화를 다시 그리스도의 문화로 성탄의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화로 이렇게 새롭게 갱신하는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탄 맞이해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회복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캐롤송도 원래는 이 캐롤송이 이렇게 강강술래와 같은 거였어요. 문화에. 그래서 둥글게 돌아서 이제 노래하는 그런 곳이 이제 주님을 성탄절에 그 노래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됐던 거죠. 원래 전통적인 민속 노래 이렇게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제가 궁금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노엘이었어요. 노엘. 노엘이 무슨 뜻이 아십니까? 제가 그래서 성가대 중학교 때부터 성가대 했거든요. 근데 물어서 노엘이 뭐예요? 아무도 모르네. 누님도 모르고 형님도 모르고. 제가 신학교 다녀서 노엘이 무슨 뜻이야? 정확하게 답변해 준 분이 없어요. 이 노엘이라는 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프랑스 말인데 이제 성탄절이라는 의미고 원래 캐롤이라는 의미하고 같은 건데 높이 찬양한다 이런 뜻을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쓰다 보니까 그냥 노엘 가지고 캐롤 종교적인 개념 또 성탄적인 개념을 같이 이렇게 혼용해서 쓰는 프랑스어죠. 그래서 노엘 노엘 지금 성탄을 찬양하는 그런 이제 전문 용어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새벽송 같은 경우도 저희 중고등학교 때 항상 교회에서 이브날 행사 다 끝나고 자고 또 그 아침에 이제 성도들 집을 다 돌면서 띵똥 하면은 맛있는 걸 다 준비해 놨다가 그걸 주면은 또 새벽에 와서 먹고 이랬던 추억들이 이제 그래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한 이유가 뭐냐면 이 새벽송 때문이에요. 비 눈이 온 상태에서 새벽송을 이렇게 돌면은 굉장히 아무도 밟지 않는 그 거기를 밟고 가서 그 앞에서 또 이제 성탄 찬양을 하고 돌아오면 그게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이 영적으로도 굉장히 우리에게 깊은 은혜가 되었던 이제 추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문화를 하나하나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풍습이 발생한 근본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크리스마스 바로 이 성탄절이 구주 예수가 탄생하신 가장 기쁜 날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되면 제가 설교 중에 우리들이 모든 목사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항상 말씀하는 거지만 어떤 사람들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다른 이유와 동기를 가지고 의미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남들이 기뻐하니까 기쁘게 생각하고 즐기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상업적인 이유 때문에 이게 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코카콜라에서 어떤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했던 것처럼 성탄절을 활용해서 기업이나 활용하는 그런 기업이나 가게들도 많죠. 저 일본에 가서 12월 1월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한국보다 훨씬 성탄 그 캐롤이 계속 나오고요. 가게마다 중요한 가게마다 지역마다 보면은 틀이나 이런 건 너무 너무 잘 돼 있어요. 의미도 별로 모르면서. 그래서 어떤 분이 여쭤봤답니다. 일본 학생들에게 성탄절이 누구의 생일이야? 그랬더니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생일이라고. 대부분 모르면서도 그냥 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전 생각합니다. 아 일본이 굉장히 가능성이 있구나. 아, 성탄 이 행사를 기반으로 복음을 증거하면 되겠구나. 그 의미만 우리가 알려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탄절을 대목으로만 생각했지만 그냥 대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바뀌는 진정한 그러한 축복의 날로 변화시켜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실 그분들은 많은 매출을 기대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 떨어지면 실망스러운 성찰이 되는 거잖아요. 또 젊은 사람들은 이성과 데이트를 즐기는 날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모든 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아요. 11월 1일부터 성탄절을 기다리더라고요. 크리스마스 그러더라고요. 그들에게 진정한 성탄의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려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뭐죠? 그리스도의 미사. 주님께 예배드리는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그날이 그리스도의 미사.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그리스도의 예배드리는 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후에도 선물도 주시는데 초대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마찬가지로. 1년에 꼭 성탄절에는 교회에 오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1년에. 그래서 구원은 받아야 되죠. 예. 또 친구들과 이렇게 한 잔을 즐기기 위해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가 주실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대하면서 부푼 마음으로 성탄절을 또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없고 부모님이 주셨다 했을 때 동심이 파괴되는 시간표가 오는 거죠. 예. 그런 추억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성탄을 기쁘게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참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 성탄절은 너무너무 기쁜 날이다. 너무너무 좋은 날이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오늘 내일도 맛있는 거 드시고, 선물도 많이 받으시고, 많이 주시고, 그런 행복한 그런 성탄 주간을 보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만약에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한다면 더욱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성탄의 2부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또 잠시 나누고, 원래는 우리 성탄절 행사를 할 때 예수님의 그 연극도 하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50주년을 맞이해서 더 의미 있게 전 교인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게 되기 때문에, 또 뭐 성탄에 대한 그 탄생의 이야기를 이제 설교로 좀 약간 드리고 그 의미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힘들고 어렵고 또 살다 보면 기분 나쁜 일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성탄과 또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인생이 항상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에서는 2000년, 약 2000년 전 예수님의 탄생을 전후해서 나타난 사건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2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 요셉과 마리아는 조상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릅니다. 집파도 다릅니다. 그런데 요셉의 조상 할아버지 쭉 올라가면 누구에게 닿는 줄 아세요? 조상 다윗에게 닿습니다. 또 마리아의 그 줄을 쭉 올라가면 누구에게 만나면 다윗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공동 조상이 누구냐면 다윗이죠. 왜 그럴까요? 다윗은 그리스도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잉태와 탄생에 관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황당하고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두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만삭이 되었을 때 로마 정부의 명령을 따라 고향으로 호족을 하기 위해서 가던 도중 출산의 기미가 거의 도착을 했죠. 왜냐하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갔으니까요. 출산의 기미가 보이자 아이를 출산할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장소를 찾지 못하고 결국은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는 탄생하였고, 짐승들의 여물통인 구유의 누이게, 이제 강보회사에서 누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갔던 고향이 어디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이죠? 성경에서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 예.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의미가 뭐죠? 어떤 분은 배 주변에 있는 그런 걸 말하는데 사리마이 베들레헴 그게 아니라 떡집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말씀, 떡, 생명의 떡을 또 상징하는 거죠. 뭐 성경 내용을 보면은 의미가 없는 그런 표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때 천사들이 여기 이런 데 도착을 출생을 했는데요. 이때 천사들이 양치는 목동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어 그 목동들은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12월 달이었을까요? 아니죠. 예, 목동들이 저녁에 천사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12월이 아니라고 합니다. 거의.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과 천문학자들이 이렇게 조사를 다 해봤더니 예수님의 탄생의 날짜가 최근에 밝혀졌어요. 그날이 언젠지 아세요? 딱 나타났어요. 뭐 클레멘트가 그런 기록도 있었고, 종합적인 예수님의 그 별 천문현상을 다 발견을 해서, 김영현 교수님의 그 내용을 몇 번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는. 그래서 BC 6년 5월 14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거의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너무 재밌는 게, 놀라운 게, 5월 14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1948년 이스라엘 민족이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해서 다시 나라를 창립한 그날이에요. 5월 14일이. 1948년 5월 14일 뭐 재창설의 날이죠. 예수님이 그날에 탄생했다는 거죠. 그럼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 날이나 달이나 이런 게 절기나 먹는 거나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구주가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뭐 굉장히 이런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들에게는 본인들의 확신을 갖는 아주 그런 부분도 되겠죠. 그리고 아기 탄생 여러분 오늘 새로운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 몇 가지 드리겠는데 아기가 탄생했을 때 동방 박사들이 특별한 별의 현상을 발견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을 찾아가 아기가 탄생한 곳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동방 박사들이 마구간에 가서 경배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마구간이라고 되어 있지 않았어요. 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정황으로 봤을 때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걸 쭉 봤더니 양을 쳤던 목동들은 마구간에서 경배를 했는데 이 동방박사들은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날짜가 같지가 않습니다. 그 증거가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한 것이 아니라 좀 늦게 1년, 2년 후에 어린아이 원어에 보면 영어 단어 보면 child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마태복음 2장 11절에 집에 가서 어린아이라고 그랬지만 여기 영어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보면 그 마구간에서 베이비 그 영어에는 분명히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돌 진한 그런 나이에 대체로 저기 동방 박사들은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합리적인 것이 뭐냐면 헤롯 왕이 아이를 죽을 때 몇 살 아래로 죽이죠? 6개월 아래로? 아니죠. 1년 아래로? 아니죠.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서 2년 아래로 했을까요? 아니죠. 그때 정황을 봤을 때 좀 기간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 살 아래로 죽였다고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이제 연구하신 분들이 글을 써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좀 성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꼼꼼하게 그걸 성경을 좀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선물한 후에 천사가 말한 대로 헤롯에게 탄생 장소를 알려주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에 분노한 헤롯은 두 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좀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예수님은 그래서 그 친구들이 없었다고 동네에 왜냐하면 다 두 살 또래들을 죽여서 대신 모든 남자아이만 죽였기 때문에 이거 여자친구들은 많았다 이런 이야기를 행복하게 지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에 농담 삼아 이렇게 하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가 난 지 이제 약 40일이 지난 후에 여러분 보면은 할례를 행하고요. 유대의 전통을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이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그들은 시므온과 안나라는 이 안나 할머니를 만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한 분들인데요. 그들은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로 아이가 그리스도로 탄생한 아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선지자 시므온이 어린아이가 쭉 안고 마리아와 요셉이 탁 안고 들어오니까 어린아이의 얼굴에서 빛이 확 나가지고 그랬을까요?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네.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이건 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정말로 영적인 서밋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눈. 아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더 이 어린아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요셉이어도 계속 의심을 했을 것 같아. 출산했는데 이게 맞을까? 꿈이 내가 잘못 꾼 땐 꿈을 꾼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날짜가 절기에 따면 날이 40일이 되면은 그 장남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식을 그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산비들과 들비들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첫째 아이를 드리는 그 예식을 행했던 거예요. 할례 후에. 그러니까 약 40일 후에 올라간 거죠. 그때 만난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도 갈등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도 아니고 두 분이 딱 나타나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분은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이분은 그리스도다. 너무 그래서 시므온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셉도 마리아도 더 확신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요셉과 마리아 또 시므온과 안나처럼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오직의 비밀을 발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후로 요셉과 마리아는 헤롯의 학살 명령이 있기 전에 천사의 지시를 따라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학살 명인 두 살 이하로 죽이니까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 전에 동방 박사들이 무엇을 갖다 줬죠? 물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략 같은 건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향기 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 이것을 선지의 제사장 왕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 한 글을 보았더니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팔아서 애굽에서 피신할 자금이 됐다 이렇게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적절하게 필요한 것들을 왜? 그럼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알 수 없을까요? 가난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식을 할 때 무엇을 드렸죠? 예루살렘에서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드렸어요. 비둘기를 드리는 사람, 소와 양을 제사를 드릴 때 부자들은 소와 양 이런 걸 드렸지만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활이 좀 어려웠던 이거죠.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동방박사를 보내서 황금과 유학과 모략을 주셔서 그걸 또 팔아서 애굽에서 피신해서 또 오게 되는 나중에 나사렛에서 성장하게 30세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의 전까지의 이야기의 내용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다음은 큰 두 번째로 그렇다면 성탄절이 진정으로 기쁨이 된 날이 기쁜 날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임마누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인간들이 12가지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열린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구주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기 때문에 바로 축복된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도 느꼈을 거예요. 살면 살수록 좀 좋을 줄 알았더니 살면 살수록 천국이 기대되고 하늘나라에 가고 싶고 물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근데 그러기에는 여러분 열심히 장수하는 거 축복이에요. 성경적으로는. 근데 본향이 더 바라봐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그 힘을 날마다 얻지 않으면 우리에게 힘들고 짜증나고 불평스럽고 또 누구를 믿고 갈등되는 일만 남잖아요. 어려움과 그런 상처만 남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의 구주로 오신 주님이 여러분을 치유하는 그런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크리스마스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적으로 사단에게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 무속, 점술, 우상 모든 운명 사주 팔자라는 이 올무 틀 함정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성탄절은 우리들이 이 올무 함정에서 운명 사주 팔자에서 완전히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그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날짜를 정해서 제가 어그레 목사님 한 분하고 이렇게 집회를 갔다 오면서 포럼을 하시는데 그분이 우리 이제 RUTC 방송국 만들어 지금 모든 일을 하고 계시는 장로님이 과거에 신문사 편집국장 또 대표도 하시고 퇴직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그거는 고백을 하시더래요. 1년에 3번씩 제사를 지낸대요. 첫 번째는 그 사무실에서 지내고 두 번째는 윤정기가 돌아가다가 멈추면 안 되니까 거기서 드리고 그리고 창립하신 분의 제삿날에 또 지내고 여러분 그 신문사가 경제신문사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신문사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운명사주팔자 재앙 이걸 이겨내지 못해서 제사를 지낸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완전히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날을 정해서 이사하신다고. 여러분 이제는 아무 때나 이사해도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방향도 정해야 돼요. 동쪽으로 가야 되는지 선쪽으로 가야 되는지 불안한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이번에 포항에서 지진 났을 때 이사할 때 그래 그때 우리가 제사 안 지내고 그때 우리가 방향 점쟁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여기 이사 와가지고 지진 났다고. 그렇게 재앙을 이렇게 느끼게 되면, 받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매이게 된다니까요? 자유롭지 못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완전히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쁜 날인 거예요. 네 번째로, 크리스마스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날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수백 번 이상 사탄의 일을 멸하신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부신 여자의 후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라는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다른 많은 성경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들도 성취될 것임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마지막 약속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쉬고 되어서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라는 언약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복의 근원의 약속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섯 번째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열린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안에 있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도 예수 참된 복음을 가진 사람이 만일 필요도 없습니다. 소수만 있어도 그 나라가 축복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본이 나름대로 참 잘 살잖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기독교인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일당 백이에요. 숫자는 적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일본이 우리 한국보다 순교의 역사, 순교한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많아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결론 내면 하나님이 그 나라와 민족을 복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정말 100년 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산 나라였어요. 선교사의 글을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양에 왔는데 모든 땅이 다 질퍽거리고 이게 화장실 시설이 안 돼가지고요. 모든 땅들이 다 소변 대변이라고 길거리가 그거라고 그랬어요. 하구 시설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양 도시가 그렇게 낙후되어 있고 더럽고 그런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에 다녀보면 알겠지만 우리 한국이 가장 안전하고 또 24시간 어디든지 문 열려 있고 정말 너무 편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약간만 수정되고 여러분 갱신되고 남북 통일되고 그러면은요 세계 초인류 국가 선진 복지 복음 전하는 세계를 살리는 그 나라가 분명히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정치, 이념적인 갈등, 그것도 성장해 나가는 우리의 몸살이고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임하기를 여러분 축원드리고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주 예수 나신 것을 세상에 그 어떤 먹는 거, 입는 거, 어떤 즐거운 것보다 구주 예수 나신 그 사실이 너무나도 기쁜 백성들이 늘어가는 만큼 이 나라는 문화는 모든 부분에 흑암은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빛의 나라, 빛의 경계, 빛의 정치 모든 부분이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의 주역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선물인 그리스도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선물,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하나님 당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제 성탄절에 대해 많은 선물을 받으면 우리 좋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기존 신자는 선물을 안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오후에라도 초청을 해서 우리가 생명 살리고 전도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선물 주고 그 황금과 유황과 몰약도 가져오시고 황금도 가져오시고 그러면은 교회가 참사랑 교회 성탄절 가면 황금을 준다더라 그러면은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케이크도 여러분 제일 좋은 선물이 케이크 빵 이런 거더라고요. 누구를 줘도 좋고 또 이제 이게 포장을 다 해버리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떤 것인 줄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초청 지금이라도 초청해서 드리고 또 남으면 우리 렘넌트부터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영적인 이런 뭐 여러 가지 선물도 우리가 받아서 참 행복하지만 진정한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런 묵상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와 신분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최고의 선물이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성도들은 선물을 받아서 그냥 이렇게 놔두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샬롬을, 평강을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어려움이 다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아무도 이 행복과 이 평강과 이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어떤 조건도 어떤 문제도. 이것을 누리시는 이 선물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당연한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지만 영생과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 주셨어요.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에게 천국 가는 티켓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선물을 여러분 다른 분들에게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또 이 사람 굉장히 큰 축복이 뭐냐, 선물이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고 우리는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복음 모르면.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영원토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우리를 우리 원죄, 자범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큰 죄, 작은 죄, 그렇잖아요. 조상죄까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완전히 용서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은 넓고 힘이 세니까 우리는 약하니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거보다 소중한, 물론 그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것도 있지만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살린 주 그 하나님의 그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얼마나 마음이 넓으십니까?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분이 창조주라니까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주셨잖아요.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이웃도 원수까지도 우리가 먹이고 마시우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선물 우리 나누어지면은요, 이 사랑의 선물, 용서의 선물 나누어지면 다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이기기 위해서, 땅 끝까지 정복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족속으로 땅 끝까지 모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 은혜,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저기 전 대학 졸업하고 군대 제대하고 외국에 나가봤어요. 외국 나가려고 하는데 신학 대학원인데 외국 나가려고 하느니 무슨 훈련과 교육이 많은지 여권 만들기도 힘들었어요. 지금은 초등학교, 중학교 그냥 외국 나가죠.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 여권부터 편한 여권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복 주셨다니까요. 예, 세계와의 눈을 열어서 세계 복음 전하고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까지 우리 후대들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응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준비했던 많은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의 시간을, 예배의 시간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이 축복과 은혜와 이 기쁨을 하나님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